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목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의 기별을 거의 다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사대교회에 대한 편지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네요. 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잘 듣고요.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 CD를 원하시는 분은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있는 이 4대교회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사님,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다 못 끝낸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랬죠.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예.
정말 재밌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남은 부분에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약속한 것들 중에서 새벽별을 준다는 말씀을 설명을 못했습니다.
네, 새벽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 새벽별은 이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이기는 자들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고요.
네.
또 이 암흑이 지배하는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신앙개혁, 종교개혁이 있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온 것을 알리게 되는 것이 새벽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서막을 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새벽별을 준다는 말이 말이죠. 기독교 역사로는요, 위클립을 개혁의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는 짐은 지우지 않겠다고 하심으로써 아직도 개혁해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그것은 다음 시대로 넘기겠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개혁의 진리를 굳게 잡으라는 기별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을 것이라는 약속이니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네.
예.
그 두아디라 때 대하여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십니까?
예, 뭐 지난번에 충분히 다 얘기를 못한 것 같으니까요.
예.
예,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고요. 그러나 역사적 표상으로서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기원 538년부터 늦게는 1789년까지 가깝게는 1517년까지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지 않습니까?
네.
이 기간 동안 버가모교회 시대부터 교회가 정권과 밀착하면서 서서히 교권이 형성되어서 교회가 정권을 거머쥐게 되었단 말이에요. 버가모교회 시대를 말하면서 이미 말한 대로 발락의 역할을 한 사람은 콘스탄틴 황제고 발람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당시 황제와 친밀했던 교부들이었죠.
네.
예, 대표적으로 가이사르 유세비우스와 황자의 가정교사인 락탄티우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21년 3월 21일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는데 이것도 이 두 사람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거든요. 황제는 이들을 좋아했고 마침내 침례를 받고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황제는 교회에 선물하기를 원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교부들의 제안으로요, 성경 사본 50지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이 그 50지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이것은 참 교회의 좋은 유산이지요. 그러는 중에 제국 로마가 헤룰리와 동고트족에 의해서 마침내 538년에 종막을 고하자 정치 공백 상태가 된 로마에 아주 자연스럽게 로마 감독이 로마를 추스르면서 정치 일선에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레오 1세 같은 사람이 교권을 확장하는 데 1등 공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백과사전에서 레오 1세에 대해 찾아보면요, 레오 1세는 재위 기간 중 훈족과 반달족의 침공을 받을 때 용감한 태도로 로마를 구출하여 교황의 위엄과 권위를 크게 드러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시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후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스로마 제국은 사방에서 봉기하는 외세의 침공 앞에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다. 452년 훈족이 전 유럽을 유린하고 드디어 로마에까지 당도하자 민심은 극심하게 동요되었고 결국 스로마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레오 1세에게 강화 중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레오 1세는 황제의 요청을 받아들여 무기나 군대도 없이 성직자로서의 의장만 갖추고 로마 시외로 나가서 만토바에서 훈족의 왕 아틸라와 직접 회담을 벌인 끝에 화평을 얻어내고 훈족의 군대를 순순히 퇴각시켰다. 이리하여 로마는 멸망 직전까지 가서 멸망 직전에서 가까스로 구출될 수 있었다. 이 황금 전설에 따르면 아틸라는 레오 1세의 양쪽에 베드로와 바오로가 칼을 빼들고 함께 오는 것을 보고 퇴각하였다고 한다. 455년에 반달족이 로마를 공격해왔다. 이번에도 레오 1세는 용감하게 나아가 반달족의 왕 겐세리 그와 대면하고 그와 담판을 벌였다. 비록 로마를 반달족의 약탈에서 구해내는 데까지 성공하지 못했으나 최소한 로마를 파괴하고 시민들을 살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지를 가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레오 1세는 로마의 구원자로 부각됐고 로마 시민들은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을 보냈다. 대외적으로 교황은 사실상 로마의 수호자로 인식되었다. 이후 위신이 높아져 가던 교황직은 단순한 종교적 영역을 초월하여 정치 영역에까지 그 힘이 서서히 미치기 시작하여 훗날 스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로마 교황이 스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로마를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는 대교황으로 불립니다. 이런 인들로 해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로마 감독의 기독교 수장권에 대한 칙령은 민중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정치적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를 통하여 간음이라고 전개되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읽었는데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 바로 이세벨의 교훈이 교회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세벨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나 발람의 교훈은 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이니까 동일한 것이죠.
네. 좀 긴 그 두아디라 교회의 기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좀 회개했으면 좋았을 것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이제 목사님 사대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이 사대는요, 두아디라 남동쪽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이것은 옛날 리디아의 수도였습니다.
예.
지금은 터키입니다.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옛날 리디아가 지금 터키란 말이에요.
네.
터키 염직공업과 양털 염색, 사금이 유명해서 사치와 부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성체가 남쪽을 제외하고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어 난공불락의 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안일한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네. 사대 사람들은 이런 안일함으로 인해 두 번 정복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BC 549년에 고레스의 공격으로 함락되었고요. 그런데 바클레이 박사는 이때 사정을 자세히 그의 책에서 적었는데요. 이 고레스가 침공하였을 때 리디아 왕은 사대를 보루로 삼고 포위를 버티고 있었답니다. 근데 멀리서 침입한 군대는 시위를 끌면 보급 문제로 퇴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고레스는 장병들에게 사대로 들어갈 방법을 찾는 자에게 특별상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히에레 아데스라는 군사가 사대의 이 발포, 대포소는 발포대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성 위에서 보초를 서던 군인이 실수로 자기 투구를 성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을 봐서요.
예.
그래서 히에레 아테스가 유심히 보는 중에요. 이 사람은 밖에서 자기 보는 줄 몰랐어요. 그 군인이 성벽을 타고 성 아래 내려와서 투구를 주워가지고 머리에 쓰고 올라가는 것을 봤거든요.
예.
아, 그러면은 고레스의 군사들도 저 사람처럼 성벽 타고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레스에게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밤에 일단의 군인들을 안내해가지고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갔어요. 이 히에레 아테스가요. 가보니까 포대에는 지키는 군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거리로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한 번 함락되었고요. 또 한 번은 218년 안티오쿠스가 사대를 침략했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정복이 되었어요. 안티오코스가 그의 라이벌 아케우스를 공격할 때 아케우스는 사대로 도망했는데요. 안티오코스는 사대를 1년간 포위하고 싸워서는 함락시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라브라스라는 군인이 특공대를 이끌고 고레스의 군사들이 올라갔던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성공을 하고 그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사대 시민들은 그 성의 견고성을 과신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해서 그런 천혜의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함락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은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점령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예, 종교적으로 사대는 시빌리 여신을 섬겼고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시빌리 신전과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이 사대에는요. 그리고 시빌리 신전에는 환관 제사장들이 있었고 시빌리 예배는 아주 음탕했습니다. 이 사대 교회의 기원, 사대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 분명한 기록이 없고요.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요한의 전도로 세워졌고 2세기에 이르러 변정가이며 주석가로 유명했던 멜리토가 이 교회의 감독이 되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그러나 물질적 부여로 말미암아 내적인 피폐로 안일과 부도덕의 모습이 교회까지 침투했어요. 예, 사대의 이 현재 이름은 살리히리입니다. 터키에는 도시죠. 예, 이게 사대의 모습입니다.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자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로 나타내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일곱 별은 교회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1장에서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가진이라는 말은요, 성령께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활동하신다는 것과 교회 지도자들도 예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과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런 칭호는 예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멘.
이런 칭호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는 선언을 받은 사대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연관된 것으로서 예수께서 자신의 권고를 받아들여 회개한다면 언제든지 죽은 사대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수의 사대교인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칭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었잖아요. 어쩌면 에베소 교회의 상태와 사대교회의 상태가 닮은 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에베소 교회도 부러울 만한 상태로 출발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고, 사대교회도 개혁의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죽게 된 상태에 이른 것이 거의 비슷해요. 두 교회가 많이 닮았습니다.
네.
이 사대라는 뜻은 기쁨의 찬송 또는 남은 것 혹은 남은 자의 도망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개혁의 기쁨이 있었던 것을 잘 표상합니다.
네.
그러나 그 중에 결국 남은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암시가 이 이름에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 정말 그 에베소하고 사대교회는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으네요.
예.
그러니까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런 칭호로 나타나신 것은 사대교회의 영적인 실상과 관련되어서 나타나신 칭호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의 상태가 좀 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예, 그래요. 예수께서 책망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1절에 3장 1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네.
사대교회의 행위가 사대교회의 과거 업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과거의 명성만 주장한 채 현재는 생명을 상실한 모습을 말하는지 문장상으로는 분명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나 2절에서 온전한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현재 신앙 생명이 없다고 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사대교회는 일곱 교회 중 이단의 특별한 위협이나 외부의 핍박이 가장 적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교적 문화나 주변 환경과 타협함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네.
사대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한 것을 지적하는 죽었다는 표현은 사대의 환경을 빌려서 묘사한 말이라고 어떤 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대에서 약 11km 떨어진 언덕처럼 보이는 나 수많은 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네.
아마도 사대교인들이 외형적 경건을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대교회가 신앙 이론은 듣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잘 나타내면서도 실생활은 고백하는 신앙과 전혀 같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네.
현대교회의 교인들이 어쩌면 이 사대 현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새벽 일찍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에도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의 집 담 너머 호박줄기에 달린 호박을 아무런 생각 없이 따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주인이 나무라자 도리어 그것 한 개쯤 따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해서 그렇게 나무랍니까 하고 항의하는 것이나 신실한 권사님이 새 들어 사는 집 주인이 가짜 꿀을 만들어서 파는데 열심히 도와주면서 주인에게 잘 보이며 새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심정이나 이거 다 사대교회 현상 아니겠어요?
네. 네,
이런 것은 지극히 작은 예죠. 엄청난 것들이 소위 교인들의 실생활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네.
요즘은 이 목회자 가짜 박사하기 때문에 이 한국신문에 항상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네.
고백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대교회 현상이 만연한 것이 바로 이런 현대교회의 실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도 예수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현대교회들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목사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예,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라고 했습니다.
예.
이 사대교회가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자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같은 상태잖아요.
네.
그러나 죽은 것은 깰 수 있지만 자고 있으면은 깰 수 있죠.
예. 예.
그들이 실상은 죽었으나 깰 수 있는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이기도 하죠. 일깨워라고 한 그 말 말이에요.
예.
헬라어 시제는 계속적으로 경성하라는 뜻이 담긴 미완료 현재 능동 분사인데요. 이는 사대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비에 소홀해서 두 번씩이나 점령을 당했던 경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경고가 되었겠죠. 예수께서는 사대교회에 일깨워라는 권면을 하심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심과 동시에 사대교회가 비록 죽음 직전에 있으나 생명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게 된 것이라는 헬라어는 아직도 사대교회가 부분적으로는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영적 생명을 활기차게 회복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예. 예. 참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래도 참고 권고해서 구원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이 깊이 배어있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예.
아,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지겠죠?
예, 그렇죠. 이 3절을 보면은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아멘.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는 세 가지 권고가 있는데요. 생각하고, 그렇죠? 네. 이 헬라어 머네 모뉴에는 염두에 두다라는 의미인데요. 현재 명령형으로서 항상 상태를 되돌아보라는 뜻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켜거든요. 이 헬라어 테레이 역시 유지하다는 의미인데 이미 받았고 들었던 복음을 항상 굳게 붙잡아 잘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라는 말씀은 자주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여기에 헬라어는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형으로서요. 단번에 결정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라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런지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래서 올바른 것은 잘 유지해야 하고 그릇된 것은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의 시제가 의미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급하게 회개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급한 돌이킴에 대한 명령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심판을 내다보면서 죄로 부패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아멘.
이런 권면의 말씀도 에베소 교회의 권면과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네.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교회로서 자랑할 만하고 첫사랑이 뜨거웠던 교회인데 이단을 분별하느라고 첫사랑을 잃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사대교회는 개혁의 기쁨에 들떠서 개혁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이름만 개혁교회이고 내용은 거의 죽었다고 할 정도로 침체되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상태를 깨닫고 속히 회개하라고 하는 사랑의 권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 중에서 맞이하지 못할 것이거든요. 에베소는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태 24장에서 말세 징조를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 도적같이 온다 말이죠. 예, 바울도 같은 사상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권면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죄 속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예.
그래 되면 마치 도둑이 밤에 알지 못하는 때에 오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도 얘기지 못할 때에 오셔서 너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거든요.
예.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회개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네.
이것은 바울이 살전 5장 4절로 6절에서 말한 것과 통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예,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어두움에 있지 아니한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말은 재림하시는 날과 시를 알게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의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라고 지금 권고하시는 것이죠.
예.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의 교회거나 다 교회 안에는 깨어있는 무리와 그렇지 못한 무리가 있겠죠.
예.
그러면.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 현상이 아주 뚜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보이죠.
예.
예, 당시 사대교회에도 그랬겠지만, 사대교회 시대인 개혁시대에 더욱 그랬습니다. 개혁의 새벽별은 위클립 시대부터 얀 허스나 제롬을 거치고 루터 시대에 와서 개혁운동이 왕성했고 또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 끝나면서 교권이 몰락하는 것을 보고 개혁교회는 신났을 것이잖아요.
네.
그러나 그것이 곧 그들이 전체적으로 안일에 빠지는 길로 접어든 것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 캐톨릭이 가르친 고행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겠지만요. 예, 그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고행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삶신앙 생활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나 이때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고 사절에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도 웨슬리나 존 녹스나 기타 개혁의 정신을 높이 쳐든 믿음의 용사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알고 항상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생활로 드러내는 종들이었을 겁니다.
네.
그들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도 옷을 더럽히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예, 성경에서 옷은 중요한 사실을 나타내는데요. 흔히 흰옷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의의 겉옷이라고 말씀했고요. 그런데 이 옷을 사단과 세상이 항상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옷을 항상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보혈에 빨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예,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는다는 말은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를 씻는 삶을 끊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예, 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성도들의 도덕적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는데요.
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이 7장 13절 14절이나 2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혈로 씻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이렇게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그것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개혁자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며 생명책에 이름이 분명할 것입니다.
네,
구원의 보증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약속입니까?
아멘. 목사님, 5절에 생명책에 그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는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라고 했거든요.
예.
모세도 바울도 자기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에서 도말되는 것으로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생명책이라는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왜 생명책일까요? 그것은 생명 있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곧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보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옷을 씻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지 않도록 하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확실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보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리지 않고 흰옷을 입을 것이고 천사들 앞에서 하는 예수님이 그들을 시인하시겠다는 말이죠.
아, 네. 네. 예, 목사님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목사님 기도하세요.
예.
예.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대교회의 흰옷 입은 자와 같이 그렇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